국제 뉴스입니다. 미국 공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공군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럽 그루먼 공장에서 B-21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공개한 건 1989년 첫 비행을 한 B-2 스피릿 폭격기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B-21은 B-21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로 전 세계 어디서든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 방공 레이더에 골프공 크기로 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가장 정교한 방공 시스템조차 B-21을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신 컴퓨터 기술이 적용된 B-21은 새로운 목표물에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무인 조종도 가능합니다. 공군은 2020년대 중반부터 B-21을 실전 배치하고 약 100대를 운용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B-21 폭격기의 개발과 구매, 운용 등에 최소 2,0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 대당 제작 가격은 약 6억 9,200만 달러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16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어제 G조 경기를 끝으로 조별리그를 마친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은 오늘부터 16강전에 돌입합니다. 첫 경기는 오늘 네덜란드와 미국전입니다. 이후 아르헨티나 대 호주, 프랑스 대 폴란드, 잉글랜드 대 세네갈, 일본 대 크로아티아전이 이어집니다. 어제 포르투갈을 이기며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모일 저녁 브라질과 격돌하며 이어 모로코 대 스페인, 포르투갈 대 스위스 경기가 다음 날인 6일까지 펼쳐집니다. 16강전은 토너먼트 방식의 단판 승부로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이 다음 토너먼트인 8강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16강에는 유럽 축구연맹 회원국 8개 나라가 진출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가 소속된 아시아 축구연맹은 3개 나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축구연맹과 남미 축구연맹은 각각 2개 나라가, 북중미 축구연맹에선 미국 1개 나라만이 16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시 활동을 폭로한 전직 미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등은 어제 보도에서 최근 스노든이 러시아 여권을 받고 시민권 선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스노든이 일일 시민권 취득 선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노든의 이름은 지난 9월 외국인 72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포고문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스노든은 지난 2013년 자신이 근무하던 NSA가 수행하던 기밀 파일을 유출했으며 이후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노든이 국가 기밀 폭로죄 등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스노든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CNN 방송 등 언론들은 어제 유럽연합 EU 관료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자국 내 불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분노한 학생들이 주로 시위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에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훨씬 덜 치명적이며 일부 지역에서 더 많은 규제를 풀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고 EU 관료들은 확인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봉쇄 조치 등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전 실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대학교 댄스 파티인 프롬이 금지되어 있던 80년대 미국의 작은 마을 보먼트. 마을에서 열린 시의회에서 전학 온 고등학생 렌 맥토맥은 성경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다윗 왕도 노래 부르며 자유롭게 춤을 췄다고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4년 미국에서 개봉한 허버트 로스 감독의 뮤지컬 애정 영화 풋루스입니다. 한국에는 자유의 댄스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이들이 탈선하는 걸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춤과 로큰롤 음악을 금지한 보수적인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빈 베이컨, 로리 싱어, 다이앤 위스트, 존 리스고, 세라 제시카 파커 등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자유의 댄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대도시 시카고에서 태어난 자유분방한 고등학생 렌 맥토맥은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엄마와 함께 둘이 큰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미국의 남서쪽 작은 마을 보먼트로 이사옵니다. 보먼트는 자유로운 시카고와는 다르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게다가 시의회가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춤추고 록음악 듣는 걸 금지했다는 사실을 렌은 알게 되죠. 또 렌은 엄마,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다가 요즘 시대의 자유로운 문화와 음악, 그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목사의 설교에 반발을 느끼며 마을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이 마을에서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어른들이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마구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딸 아리엘과 청소년들을 통제해오던 쇼 목사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렌은 이런 분위기를 받아들이기보다 고등학생들의 졸업기념 댄스 파티인 프롬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시의회에 용기 내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기로 마음먹는데, 허버트 로스 감독의 영화 자유의 댄스는 작사가 딘 피치퍼드가 자유의 댄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탄생했는데요. 딘 피치퍼드가 직접 각본도 썼습니다. 피치퍼드는 앨런 파커 감독의 1979년 영화 페임의 타이틀곡 가사를 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원래 영화 자유의 댄스 주연으로는 톰 크루즈와 롭 로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톰 크루즈는 뜨거운 가슴으로 내일을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고요. 영화 어젯밤에 생긴 일로 유명한 배우 롭 로는 세 번이나 영화 자유의 댄스 오디션을 받고 춤 실력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감독이 원하는 10대를 반영하는 외모도 갖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또 슈 목사와 갈등 관계에 놓인 자유로운 딸 아리엘 역할로 마돈나와 헤빌랜드 모리스도 오디션을 봤었다고 하고요. 데릴 한나에게도 아리엘 역할을 제안했지만 한나는 1984년 개봉한 영화 스플래시의 여주인공 메디슨 역을 맡아서 거절했고요. 로리 싱어가 결국 여주인공을 맡게 됐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여러 곳에서 촬영됐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트랙터 결투 장면은 유타주 페이슨의 페이슨 고등학교 주변에서 촬영했고요. 교회 장면은 아메리칸 포크라는 도시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던 하이스판 레스토랑 장면은 유타주 중북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 프로보에서 찍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1980년대 후반에 문을 닫아서 현재 자동차 부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엘모어 시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엘모어 시티에서는 실제로 과음을 막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춤을 금지했다고 하고요. 춤을 금지하면서 마을에서는 졸업 무도회인 프롬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 2월 엘모어 시티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도회 개최 허가를 요청하면서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를 허락했다고 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케니 러긴스의 Footless, 모두 발을 마구 움직이며 자유롭게 춤을 추라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의 댄스에서 자유분방한 전학생 렌 메코맥 역할의 케빈 로드 베이커는 미국 배우입니다. 베이커는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건축가 아버지 사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베이커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학금을 받아 5주 동안 여배우이자 무용가인 글로리 벤스콧으로부터 연극을 배우게 됐는데요. 이 경험으로 베이커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베이커는 17살 때 집을 떠나 뉴욕에서 연극 경력을 쌓았고요. 그러다가 1978년 존 랜디스 감독의 코미디 영화 애니멀 하우스의 악동들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1979년 미국 텔레비전 연속극 Search for Tomorrow에 출연했고요. 1980년 숀 커닝엄 감독의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출연했습니다. 베이컨이 주목받은 건 1982년 영화 청춘의 양지에서였는데요. 그 후 영화 자유의 댄스로 10대들을 공부하면서 노력한 베이커는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베이커는 1988년 영화 She's Having a Baby에 출연했고요. 1990년 영화 불가사리에서 괴물로부터 마을을 구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JFK, A Few Good Men, 아폴로 13, 패트리엇 데이 등이 있고요. 케빈 베이커는 텔레비전 영화 찬스 일병의 귀환으로 2010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텔레비전 영화 부문 남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또 베이커는 2003년 영화산업에 대한 공헌으로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입성해 별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 그 소년의 말을 들어봐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자유의 댄스" 중 목사 딸 아리엘 역할의 로리 싱어는 미국 배우이자 가수 모델입니다. 로리는 지휘자 자크 싱어의 딸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자랐는데요. 로리는 음악계의 영재였다고 합니다. 13살 때 첼리스트로 오리건 교향악단과 협연했는데요. 나중에 줄리아드 스쿨 음대에 입학해 가장 어린 나이에 졸업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1980년대 초 로리 싱어는 연기에 집중하기 전에 엘리트 모델 매니지먼트와 계약했고요. 마침내 영화 페임을 각색해 만들어진 텔레비전 연속극 페임에 캐스팅돼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10대 무용수이자 첼로 연주자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로리 싱어는 영화 자유의 댄스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면서 영화 레인시티, 썸머 히트, 선셋 그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의 허버트 데이비드 로스 감독은 미국 배우이자 안무가, 영화감독입니다. 로스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이 모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로스는 연기 경력을 쌓기 위해 뉴욕으로 갔다가 무용에 매료돼 무용 공부를 했는데요. 1942년 맥베스의 순회 공연에서 세 번째 마녀로 무대 데뷔를 했습니다. 그 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안무가로 활동했는데요. 그가 안무를 맡은 작품으로는 1954년 영화 카르멘 존스, 1968년 영화 하니걸 등이 있고요. 허버트 로스는 1969년 영화 굿바이 미스터 칩스로 첫 영화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감독한 영화 올빼미와 새끼고양이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후 로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자유의 댄스 외에도 줄리아 로버츠를 스타로 만들어줬다는 1989년 영화 철목년, 스티븐 마틴 주연의 1990년 작품 나의 푸른 하늘,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1995년 영화 보이즈 온 더 사이드 등 인기 작품을 연출했는데요. 허버트 로스 감독은 2001년 10월 뉴욕 맨해튼에서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앤 윌슨과 마이클 리노의 Almost Paradise. 거의 천국이에요.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1980년대 미국의 춤 문화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80년대 미국의 춤과 음악은 과연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댄스 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인기 있던 디스코 음악이 사라지고 포스트 디스코가 등장했고요. 1980년대 초 빠른 템포에 들썩거리는 느낌의 뉴 웨이브와 전자악기인 신시사이저를 주로 이용한 음악인 신스팝이 결합해 댄스 팝이 탄생했습니다. 댄스와 팝이 결합한 댄스팝은 일반적으로 쉽고 복잡하지 않은 노래 구조로 비트가 강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곡에 중점을 둬서 팝 음악과 비슷합니다. 댄스팝 음악은 일반적으로 음반 제작자가 곡을 만들고 작곡한 후 제작해 노래를 연주할 가수를 고용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와 가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영향을 받은 음악이 바로 댄스팝이라고 하는데요. 댄스팝의 종류로는 컨템포러리 R&B, 하우스 음악, 트랜스, 테크노, 일렉트로 팝, 뉴잭 스윙, 펑크, 팝, 록 등이 있고요. 대중적인 주류 음악 스타일인 댄스팝을 공연하는 주목할 만한 가수로는 셰어,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스파이스 걸스, 엔싱크,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 아리아나 그란데, 백스트리트 보이즈, 마이클 잭슨, 펫샵 보이즈, 데비 깁슨, 티파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80년대 초 데뷔한 이후 댄스팝 음악을 대중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가수로는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이 있죠.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바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영웅을 기다리며 참고 견딜 거예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약 82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음악은 톰 스노우, 짐 스타이먼, 케니 로긴스, 딘 피치퍼드가 맡았는데요. 음악 감독인 마일즈 굿맨이 영화 자유의 댄스 음악을 편곡했다고 하죠. 자유의 댄스 사운드 트랙은 당시 미국에서 900만 장 이상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빌보드 음반 순위 정상에 올라 두 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영화가 출시되기 전에 음반을 먼저 발표하면서 음악이 영화의 광고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죠. 타이틀곡 풋루스를 부른 케니 로긴스는 이 영화로 80년대 최고의 영화음악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허스키한 로큰롤 창법이 매력적인 가수 보니 타일러, 호주 록밴드 무빙 픽처스도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무빙 픽처스의 Never, 절대로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자유의 댄스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80년대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지만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다. 가장 큰 약점은 이야기다.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노래 Footloose와 Let's Hear It For The Boy는 발끝을 두드리게 만드는 전형성 있는 노래들이다. 케빈 베이컨을 스타로 만든 영화 자유의 댄스는 캐스팅이 훌륭했다. 촬영 기법이 아름답고 활력이 넘친다. 이런 소감을 전했고요. 영화 자유의 댄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카고 리더 평론가는 자유의 댄스에 등장하는 곡들의 배열은 훌륭하다. 1983년에 개봉한 또 다른 춤영화 플래시댄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호평했고요. 시카고 선타임즈 평론가는 영화 자유의 댄스는 마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화려한 10대 캐릭터를 소개하려고 하며 뮤직비디오가 되려는 경향이 있어 너무 많은 목적이 결합해 혼란스러운 영화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샬라바의 댄싱 인 더 시트, 침대 위에서 춤을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리엘과 목사인 아버지는 자주 갈등에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아리엘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빠가 믿는 모든 걸 내가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난 아빠를 믿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드디어 학생들의 프롬댄스가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날, 댄스장에 모인 학생들이 어쩔 줄 몰라 다들 가만히 있을 때 랜이 뛰어들어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춤추자! 이번에는 영화 자유의 댄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랜은 마을 어른들의 억압과 큰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통제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혼자 빈 창고로 차를 끌고 오는데요. 거기서 자유롭고 신나게 스트레스를 분출하며 춤을 추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렌을 마을에 새로 이사온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있던 쇼 목사는 렌의 성숙하고 생각 있는 태도에 그동안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아리엘을 자신의 프롬댄스 파트너로 승낙받기 위해 찾아온 렌에게 드디어 쇼 목사가 마음을 여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칼라 바나프의 Somebody's Eyes, 누군가의 눈,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댄스 영화의 전성기라고 불리던 80년대 춤을 통해 자유를 발산하는 청춘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영화 자유의 댄스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케니 러긴스의 I'm Free, 난 자유로워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역사의 첫 번째 여성이 된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최초의 여성 시간인데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깼던 여성들의 면모와 이들의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미국 러커스 대학 산하 미국 여성정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 중간선거를 통해 내년 118대 연방의회에 입성할 여성 의원 수는 총 149명입니다. 상하원별로는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25석, 그리고 하원 전체 435석 중 124석을 여성 의원이 채울 예정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연방의회에 진출했던 여성 의원 총수는 393명으로 현재까지 상원 42명, 하원 336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최초로 연방의원이 된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US 캐피톨이라 불리는 워싱턴 DC의 미 연방의사당 내 National Statue Hall Collection에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동상 102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중 11개가 여성입니다. 이 가운데 소박한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 모습을 한 동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은 1985년 이 몬테나주가 연방의회에 보낸 것으로 몬테나주를 대표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요. 짧은 곱슬머리에 턱을 약간 치켜들고 뭔가를 응시하는 이 여성은 갸름한 얼굴에 푹 팬 눈, 높은 콧날을 가진 백인 여성입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지만 무슨 말을 막 내뱉으려는 듯한데요. 왼손에는 종이 한 장을 쥐고 있네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의원 제닛 랭킨입니다. 1880년 몬테나주에서 태어나 1973년 93세로 사망한 제닛 랭킨 의원을 기념하는 동상 받침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I cannot vote for war. 나는 전쟁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바로 평생을 반전 운동가로 살았던 제닛 랭킨 의원이 남긴 말인데요. 지금부터 여성으로서는 미국 최초로 연방 의원이 된 제닛 랭킨 소개합니다.
제닛 랭킨은 1880년 6월 10일에 미국 북서부 몬테나주 미줄라 인근 한 목장에서 캐나다 이민자였던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골드러시를 따라 금을 찾아 몬테나로 이주했고 이후 목장을 세우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다. 어린 시절 랭킨은 가족 목장에서 일했는데 농장과 집안일은 물론 기계 관리까지 두루 맡았다. 당시 경험에 대해 훗날 랭킨은 개척지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똑같이 일했지만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1902년 몬테나 대학교에서 생물학으로 학위를 땄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지를 두루 다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발을 들이게 된다. 랭킨은 이어 뉴욕의 여성 참정권 단체를 도왔고 로비스트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1911년 2월 몬테나로 돌아와 주의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주창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이런 노력은 1914년 11월 몬테나주가 여성에게 무제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결실을 낳았다.
네, 18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몬테나주 문화와 경제에 영향을 끼쳤던 골드러시를 배경으로 불을 얻은 한 가정의 장녀였던 제닛 랭킨. 랭킨의 여성 참정권에 대한 인식은 어릴 적 가족 사업을 도우면서 자라났고 이는 랭킨을 결국 정치에 입문하게 했습니다. 랭킨은 1914년 몬테나주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도록 도왔고 그간 쌓았던 경험을 가지고 1916년 드디어 연방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나이 36살이었죠. 연방 하원의원이 된 랭킨은 미국의 여성 참정권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여러 의원과 함께 1917년 5월 하원 규칙위원회 청문회에서 하원의 여성 참정권 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죠. 그리고 같은 해 여성 참정권 위원회 설립을 위한 하원 결의안 12호가 통과됐고 이듬해인 1918년 1월 여성 참정권 위원회가 미국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헌법 수정안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랭킨 의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건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의원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국이 참전했던 1, 2차 세계대전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여성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원 역사 기록 보관소는 랭킨 의원이 1차 세계대전을 반대했던 1917년 4월 2일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하원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독일에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4월 뒤 하원은 전쟁 결의안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랭킨 의원의 여성 참정권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반전 신념이 비애국적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해 랭킨 의원에게 조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랭킨 의원은 토론에 참석하지 않고 듣기로 했는데 훗날 이를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랭킨 의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클라우드 키친 하원 다수당 대표와 군을 지지했던 일리노이주의 프레더릭 엘버트 브리튼 의원도 반대했습니다. 4월 6일 전쟁 결의안이 표결에 올랐습니다. 투표하지 않고 앉아있던 랭킨 의원에게 전직 하원의장을 지낸 일리노이주의 조셉 가나은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미국 의회에서 이 나라의 여성상을 대표합니다. 투표 방법을 조언하지는 않겠지만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시기로든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자 랭킨 의원은 나는 조국을 지키고 싶지만 전쟁에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다면서 나는 반대표를 던진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전쟁 결의안은 찬성 373, 반대 50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는 전쟁을 반대했지만 참전 결정이 나온 뒤 미군이 전투에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관리들은 석탄과 구리 매장량이 풍부한 몬태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1917년 6월 몬태나주 광산 화재로 광부 170여 명이 사망하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랭킨 의원이 군과 광산 회사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광산을 장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행시 최초의 여성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최초의 여성 연방의원 제닛 랭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65대 의회인 1917년부터 1919년 그리고 77대 의회인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으로 일했던 제닛 랭킨. 공교롭게도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기에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랭킨 의원은 1918년 연방 상원에도 출마했지만 득표율 3위에 그치고 말았죠. 이후 그는 본업처럼 여겼던 여성 인권 개선 활동에 전념했는데요. 1919년 스위스에서 열린 여성국제회의에 참석했고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에 가입했습니다. 랭킨은 여성 정치 참여와 미국 내 영유아 산모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위생교육 개선 문제도 힘썼는데요. 평화주의자였던 랭킨은 반전 외교 정책 연구 그룹을 조직했고 1930년대 반전 활동을 벌이는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1940년 다시 선거에서 당선돼 하원으로 돌아온 랭킨은 이듬해 미국의 일본과의 전쟁에 반대하게 되는데요. 일반 대중에게 미 연방 하원 역사 자료를 제공하는 미 하원 역사 기록 보관소 웹사이트에서 랭킨 의원의 당시 모습을 설명한 증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직후인 12월 8일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이날 의회에서 문서를 낭독하는 서기로 일했던 어빙 스완슨 씨는 랭킨 의원의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a lady from Montana, Jeanette Rankin, and she voted against war. She was strict pacifist. She voted against World War One. Because
바로 몬태나 출신의 여성인 제닛 랭킨 의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전쟁에 반대표를 던졌죠. 그녀는 철저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떠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선포될 때 다시 의회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일을 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 바로 앞줄에 있었고 아기처럼 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존경했던 인물이자 나와 매우 친했던 에버릿 덕슨 의원도 내려와 그녀를 팔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네, 1917년 당시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5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랭킨 의원이 1941년 일본과의 전쟁을 반대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랭킨 의원은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로서 난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거부합니다.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의원들의 공분을 샀던 랭킨 의원은 투표가 끝난 뒤 신변 위협을 느껴 전화 부스에 들어가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마친 랭킨은 1946년 인도의 비폭력주의자이자 시인이자 법조인 정치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에 매료돼 7번이나 인도를 여행했는데요. 이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반전운동과 여성의 권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68년 87세의 고령이 된 랭킨은 베트남 전쟁 종전을 외치는 행진을 워싱턴 DC에서 벌였는데 당시 여성 5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1880년 몬태나주에서 태어나 1973년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반전운동가로 살았던 제닛 랭킨은 여성 성평등 운동인 페미니즘 운동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랭킨은 92세 나이로 사망했을 당시 실업 노동자를 돕기 위해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죠. 조지아주에서 랭킨이 사망한 뒤 그의 개인 비서는 지지자였던 사람들과 함께 1976년 랭킨 의원이 남긴 종잣돈 16,000달러로 제닛 랭킨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35세 이상 저소득 여대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지금까지 미국 내 여성들에게 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는데요. 25세 이상 여성까지 포함해 여성 1,300명 이상이 정부와 단체 학자금 보조를 받아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역사에 새 기록을 쓴 최초의 여성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의원인 제닛 랭킨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ice of Americ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영화 Justice League 함께 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슈퍼맨이 사망한 후 시공간과 에너지를 통제하고 행성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마더박스를 차지하기 위해 지구를 찾아온 악당. 슈퍼맨을 대신해 지구를 지켜야 하는 배트맨은 그의 새로운 파트너인 원더우먼과 함께 악당에 맞서지만 불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I dig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playing well with others again. Just like a bat, I dig it. Maybe temporary.
Just like a bat, I dig it. Dig 하면 흔히 땅을 파다, 무엇을 뒤진다고 할 때 쓰는 말이지만 구어적인 표현으로는 like, appreciate,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쿠아맨이 한 말 I dig it 의 뜻은 괜찮네, 마음에 들어, I like it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악당의 등장에 배트맨과 원더우먼은 아쿠아맨, 사이보그, 플래시 등을 찾아 정의의 수호단을 만듭니다. 이들은 적으로부터 마더박스를 지키기 위해 지구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배트맨의 복장이 마음에 든다며 아쿠아맨이 한 말 I dig it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playing well with others again. Just like a bat, I dig it. Maybe temporary.
마음에 들어, 괜찮네. I dig it. I like it.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어로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홍콩 지방법원의 스탠리 창광치 판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출판업자 지미 라이에게 두 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홍콩에서 독립적인 목소리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는 최근의 사례입니다. 지미 라이는 홍콩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풍요롭게 하는 데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에서 목소리를 내는 저명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홍콩 당국이 2021년 폐쇄한 인기 야당 신문인 애플 데일리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였습니다. 2020년 체포된 지미 라이는 1989년 태난먼 광장 학살의 희생자들과 2019년과 2020년에 도시를 휩쓴 민주화 시위를 공개적으로 추모한 혐의로 현재 20개월의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홍콩에 부과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국가보안 혐의에 대한 그의 재판은 12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약 지미 라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개방과 교류의 국제적인 중심지였던 홍콩의 명성을 더욱 추락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지미 라이에 대한 혐의를 엉터리라고 부르며 이번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가 악화되고 국가보안법에 따른 홍콩의 자치권이 조직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독립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려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을 끝내는 국제의 날을 맞아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위협적이든 희망적이든 전 세계의 발전에 빛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홍콩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언론은 투명성과 책임성, 좋은 정치와 법치를 보장합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자유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유 언론은 결코 사회를 질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혹한 일본의 식민 통치로 신음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에게 진실을 보도해온 미국의 소리, 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한국어 방송.
연합국의 군정당국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방도는 오직 일본 본도의 전멸뿐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기 양양 다스카야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VOA 한국어 방송은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의 해방 소식은 물론 6.25 한국전쟁으로 모든 방송이 끊어진 때도 전쟁 상황을 전해주는 유일한 소식통이었습니다.
맥하더 장군의 지휘로 한국 해병대와 함께 방금 인천에 상륙했다고 방송할 때만큼 참 신바람 난 방송은 내 생전에 전무후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맥하더 장군이 나오고서는 이런 시기에 그게 위험한 데서 영감있게 이르는 고맙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사실만을 전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BOA는 한반도가 갈라지고 대립이 계속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소식과 남북한 소식을 8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해왔습니다.
15일 오전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7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한 경제회담은
꼭대기에 핵탄두가 실리느냐, 미사일 탄두가 실리느냐, 혹은 위성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ICBM,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오, 탄도로 구조가 되려면 첫째
희망, 희망 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방송 들으면서 또 다시 또 다시 또 재정리하고요. 또만 좀
BOA 한국어 방송은 1942년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 방송을 되돌아보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마련했습니다. 12월 6일과 7일, 8일 저녁 방송 시간에 보내드릴 3부작 역사의 증언대 미국의 소리 80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